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인기 상권 가운데 하나인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서 북적이던 거리도 점점 썰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최근까지 이 가로수길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쇠락하던 상권에 다시 활기가 돌게 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 역시 임대료였네요. 일대 건물주들이 모여 상권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임대료를 내리는 거였기 때문이죠. 어떤 건물주는 반으로 내리겠다, 어떤 분은 3분의 1로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앞다퉈 임대료를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떠났던 상인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서 거리도 예전의 활기를 찾게 된 거라고 합니다. 상생이란 역시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하게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7월 2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2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난희님이 신청하신 타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전해드렸습니다. 이난희님이 신청곡 한 곡 부탁합니다. 언제 들었더니 팝송도 들려주시는 것 같던데요. 괜찮죠? 하시면서 Stand By Your Man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팝송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건물주들이 자진해서 과도한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착한 임대료 사업에 나서면서 꽤 오랫동안 쇠락하던 강남 압구정동 상가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가 원주민 또 상인들을 자꾸 밖으로 내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요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있어서 압구정동은 어쩌면 원조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뼈아픈 쇠락의 경험을 통해서 그건 역시 상생을 위해서 먼저 고통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없애는 건물주도 많다고 하는데요. 미천이 부족한 젊은 자영업자들이 들어와서 특색 있고 개성 있는 핫플레이스를 형성하면서 더욱 거리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몇 년 사이 급부상한 상권 중 하나인 서촌에서는 하루아침에 4배나 오른 임대료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인이 갈등을 벌인 끝에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문제 푸는 해법은 결국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압구정동 거리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심장 비대와 피부 화농증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관련 질환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소화기관 중 하나인 위장의 기능에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 해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260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난 뒤부터 혈압이 높아졌는데 심장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한번 커진 심장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흔히 심장 비대라고 하는 그런 증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 심비대라고 하는 게 한 번에 충격을 받고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거는 네. 아주 드물게 뭐 감염이 돼서 심낙염이 왔거나 그런 경우인데 심장이 커지는 거는 살살살살 본인도 모르게 천천히 발생을 하고요.
네.
유전인 경우도 많고 고혈압하고도 관계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보통 왼손 주먹 크기만 합니다. 본인의 왼손 주먹 크기만 한데
네.
심장에 압력이 가해지거나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커져 있는 상태를 심장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커지는 이유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심장에는 네 개의 방이 있잖아요. 이심방, 이심실 이런 내부 공간이 확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막이 물이 차서 심장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렵게 뭐 좌심발 확장, 우심실 확장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냥 심장 있는 근육, 방이 커져서 생기는 경우와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주머니에 물이 차거나 부풀어 올라오는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커지게 되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뭐 호흡에 영향을 준다든지 다른 증상들로 이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경우 심장 비대를 말씀을 드리면 다들 놀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통증도 없고 숨도 안 차는데요?
네.
보통 정기검진 때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작년 거랑 비교했는데 커져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주 민감한 분들은 초기부터 숨이 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워낙 천천히 발생되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증상을 만약 연관을 접은다고 하면은 폐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비대 여부는 검사를 어떤 걸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정기적인 엑스레이 흉부 검사로 확인해서 보통 우리가 1년이나 2년 한 번 씻게 되면은 예전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래서
네.
꼭 동네 병원 주치 선생님께 한 군데서 계속 찍어야 구분하기 좋겠네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은 의뢰를 받아서 심장내과 전문의가 보실 때 심장 초음파 보통 우리가 임산부들 태아 초음파듯이 초음파를 해서 심장이 어떤 크기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거기 만약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CT 촬영까지 통해서 관상동맥이나 기타 심장의 근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비대는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전에는 이뇨제라고 하는 성분을 써서 우리 몸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있는 액체들을 뽑아내려고 썼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습니다. 심장 부전, 즉 심장이 펌프질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뇨제 외에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최근에 소개됐던 그런 혈압약들이거든요.
네.
이런 혈압약들을 통해서 심장에 있는 심방이나 심실이 나쁘게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 물이 차 있다고 그러면
네.
바늘을 쿡 찔러서 물을 직접적으로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만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거네요.
약물로 보통 유지를 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런데 특수한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센멩거 증후군이라고
네.
어렸을 때 그 판막이 다 다치지 않아서 심장에 있는 방과 실이 부풀어 오르면서 혈액이 섞이고 한쪽으로 압력을 가는 경우라고 하면 판막 교정술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관상동맥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쪽에 막혔을 때 그걸 열어주는 수술도 하고 드물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심부전이 너무 심해서 심장이 진짜 더 이상 풍선이 부풀 대로 부풀어서 수축이 안 되면
네.
심장이 이렇게 뛰거든요. 푸르륵, 푸르륵. 실제로 이 수축이나 이완을 못하고 피를 잘 못 뽑아내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 심장이식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보통은 이 커졌던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가족력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 아직 치료는 받고 있지 않지만 혈압이 높다고 주의하라고 하시는 분, 일반적인 비만, 또는 앞으로 대다지공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은
네.
체중을 줄이시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온 심장 비대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만 진행됩니다. 악화라고 하는 길로 걷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종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병원마다 진단하는 병명이 달라서 정확한 병명과 치료 방법을 알고 싶어서 라디오 주치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수유 중인 딸아이인데요. 피부 한두 곳도 아니고 엉덩이, 종아리, 무릎 부분, 허벅지 등 여러 곳에 종기처럼 부어오르고 붉게 발적이 나타났고 발적이 생길 때는 열이 많이 납니다. 또 환홍에 고름이 차고 고름 주머니가 터지고 나면 화산 폭발 후에 생기는 웅덩이처럼 피부가 깊게 패입니다. 무엇보다 수유 중에 있다 보니까 함부로 약도 못 쓰고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라디오 주치의 선생님께서 정확한 병명 알려주시고 또 아픈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는 기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아유, 따님이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운데 다행인 게 제 환자분 중에 출산 이후에 엉덩이, 종아리 부분, 허벅지 이게 주로 지금 하체 부분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출산 이후에 산모를 따뜻하게
그렇죠.
더워도 상관없이 따뜻하게 칭칭 감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이 피부 화농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서 치료해드린 경우가 있어서 그쪽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화농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름이 생기는 증상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어떤 질환인 거죠?
사실 저는 이 피부 화농증, 화농 땀샘염이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네.
이마나 코에 여드름이 노랗게 익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아주 크게 여드름 올라온 경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포크린 땀샘의 염증이 차오르는 질환으로 흉터가 남고 염증이 발견해서 피부 아래에 고름이 찹니다.
네.
사실 제 왼쪽 입꼬리 부분에 훅 패여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근데 이것이 이 아포크린 땀샘이 많이 나타나는 서해부, 보통 이게 사타구니 부분하고 항문 주변, 즉 엉덩이, 종아리, 무릎 부변 이런 데에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은 겨드랑이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네.
이것이 땀샘이 막히면서 붓고 파열되고 세균에 감염되면서 나타나는데 특히 출산 후에 면역이 약하고 땀이 많이 분비되는 시점에 오랜 동안 한 자세로 누워있어서 엉덩이랑 종아리, 무릎 부분, 허벅지가 눌려있다고 보면은
네.
그 안에 피부와 그 진피 사이에 농양, 고름 등이 차서 땀샘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사례자의 그 따님처럼 온몸에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이 거의 제가 한 진단이 맞다고 보는 게 고름 주머니가 터지고 나면 화산 폭발로 생기는 운동이처럼 깊게 폐어 생깁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몸에 이 땀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산 폭발한 이후에 웅덩이처럼 깊게 패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름이 빠지고 나서는. 즉 온몸에 농양이 생기는 건 많지는 않은데 생기는 부분들은 그 땀샘 밑으로 해가지고 고름들이 쭉 퍼지면서 어느 구멍으로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화농 땀샘염 같은 경우에 치료법이 궁금한데 특히나 따님이 지금 수유 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접근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수유를 중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네.
이것이 그 수유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항생제, 특히 레조르시놀이라고 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거든요.
네.
이건 임산부나 수유부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예, 보통 우리가 임산부 분류 기준으로 X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적입니다. 이 피부 화농염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사용되는 항생제라든지 또는 특정한 약물들이 수유부나 임산부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정말 심하다고 하면은 이 고름 검체를 채취해서 원인기를 확인하는 동시에 수유를 중단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질문 내용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이것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에 이 혈액을 펌프질에 보내는 기관이 있거든요. 두 글자로 된 기관인데 이것이 체액 조절을 잘 안 하거나 비만하거나 짠 걸 많이 드시고 그래서 유효 혈액량이 증가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커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네.
영어로는 카디오메갈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 심장이 두 글자로 어떻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거를?
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됐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6362번 쓰시는 분, 건강한 아침과 함께 하루 시작하고 건강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만 듣기 아까워서 지인들에게 널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트윈 폴리오의 하얀 순수가 신청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프로그램 홍보를 제목까지 대신 해주고 계시네요. 6362번 쓰시는 분,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트윈 폴리오의 노래예요. 하얀 손수건.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2068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5세 남자입니다. 며칠 전 중지 손가락에 알밤 튕기는 듯한 힘으로 압력을 가했는데 순간 무언가 빠지는 듯한 느낌 후에 중지가 힘없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중지에 힘을 주면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통증은 없지만 왼손 손바닥을 사용하면 또다시 내려앉고 손가락에 힘을 주면 원위치가 됩니다. 당황스러워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인대탈곡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재발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난감해요.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부항과 피도 빼냈으나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민간요법이나 도움되는 방법 궁금합니다. 직업은 운전일을 하고 있고요. 아직 부양할 가족도 많고 넉넉지 못한 가정사정상 수술은 생각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병원에서 인대탈곡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게 뭐죠?
인대탈곡이 아니라 손가락에서 인대가 원래 위치에서 옆으로 빠지는 인대 탈구, 탈구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탈구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외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 외상, 즉 인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날카로운 것에 의해서 손상을 당했을 때 발생됩니다. 하지만 가끔가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에 의해서도 인대 손상과 함께 탈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이 수술 아닌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네.
이게 급성기, 다친 지 얼마 안 됐고 네. 손상이 부분 손상인 경우에 테이핑 요법이나 석고 고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손상된 인대를 다시 꼬매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청취자분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방송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성기의 처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마도 병원에 가셨다가 수술은 하시지 않고 그냥 한의원에서 침치료라든지 부항을 받으신 게 전부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진찰하신 분이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손가락 인대의 완전 파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고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에 불안정증, 즉 덜컹거림이 발생할 수뿐이 없고요. 그러면 손가락에 기능 장애가 오고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형편상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수술 비용이 많이 비싼지 혹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수술 자체는 비용이 비싸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간만 잘 내신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저희 건강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승롱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건강한 아침 방송을 들으면서 어린이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 허리가 아파서 진찰을 받고 MRI를 찍었는데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해서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로는 안 돼서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처음에는 3년 정도 가더니 점점 횟수가 줄어 지금은 3개월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주사를 맞아야 할지 수술을 해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제 나이 75세인데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허리 협착증으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 주사를 맞고 계신데 아마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시나 봐요. 이분이 맞고 계신 주사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아마도 이 신경주사라 불리우는 주사치료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신경주위에 주사를 놓는 신경치료주사는 논문적으로는 단기간의 효과, 한 몇 달 정도의 효과는 입증이 되었지만
네.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치료입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자꾸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가격이 싸고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치료에도 증세가 자꾸 재발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네.
풍선 척추관 확장술과 같은 시술 또는 내시경화 신경공 확장술과 같은 수술 이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보다는 조금 간단하고 그냥 주사보다는 효과가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재 75세이셔서 연세가 적지 않으셔서 수술을 받거나 하시는 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뭐 풍선 척추관 확장술이라든지 이런 시술은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술에 대해서는 모든 환자분들이 마취의 위험성,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다.
네.
하지만 시술이라 불리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네.
국소마취로 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아서 고령인 환자분들에 있어서도 자주 시행되고 있고요. 비교적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예.
하지만 수술보다 재발 확률이 높은 거라 조금 전문의하고 상의 후 시행받으시면 되고
예.
연세가 75세라 계속 수술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속 아픈 상태로도 나이가 든다면 그거는 또 안 좋으니까 예. 꼭 상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풍선 척추관 확장술 또 내시경화 신경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설명을 비교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집에서 하수도 싱크대가 막혔을 때 뚫는 방법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예.
하수도가 막히면 드릴펌 같은 약재를 이용해서 먼저 투여해보고
예.
그래도 안 되면 가는 꼬챙이로 쑤셔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허리의 경우도 대부분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증세가 발생되는데 그 드릴펌처럼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고 호전이 되지 않으면 가늘 관을 삽입해서 그 신경 주위에 뚫어주는 시술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리공을 부르는 것처럼 외과적으로 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경에 누르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휴대폰 뒷자리 8825번 쓰시는 분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걷고 나면요. 우측 발목 복숭아뼈가 아프진 않은데 물이 차서 한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물을 빼곤 합니다. 수술하면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통증은 없지만 발목 복숭아뼈에 물이 찬다.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이 물이 차는 원인으로는 발목 주위의 건초염 또는 발목의 관절염 또 발목 주위에 있는 점액낭의 염증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4개월마다 주사로 물을 뺄 정도라면
네.
MRI를 포함한 정확한 검사 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건초염인지 관절염인지 아니면 점액낭염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나요?
예, 아무래도 그 점액낭염이나 건초염 같은 경우는 약이나 주사요법 그리고 단기간의 석고고정으로 치료가 잘 되지만
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하반신 마취를 하고 관절경을 이용해서 제대로 치료해야 병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6660번 쓰시는 분, 어머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이라면서 이 곡 보내주셨네요. 이미자의 노래입니다. 여자의 일생.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들을 소화하고 또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소화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소화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인 위장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소화기 계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잘 아시죠?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죠. 네. 네.
위 기능은 그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화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 세등분돼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 부분은 음식물을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장된 음식물은 조금씩 조금씩 중간 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위장을 얼마나 많이 움직이냐 하면 20초 정도에 한 번 정도 움직입니다.
네.
이런 연동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이 조금씩 내려가고 중간에 도달하면 강력한 산인 위산과 섞입니다. 이 위산은 아주 강력한 산성이기도 하고 또 음식물을 녹일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위산이 나오게 되면 침의 작용은 이제 정지하게 됩니다. 침도 녹말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정지되고 위액에 의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음식물의 단백질은 펩신이라는 거에 의해서 녹아지는데요.
네.
이 녹아지는 음식물들은 죽처럼 됩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움직임과 위산과 펩신 이런 소화작용에 의해서 죽이 되면
네.
이것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에서는 채로 치는 것과 같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래서 음식물이 아직 덜 녹아진 것들은 중간 위로 다시 올라오고 완전히 죽이된 것들은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소화작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따라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죽은 소화 시간이 아주 짧아서
금방 소화되나요?
그렇죠. 한 그릇이 완전히 위에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국수 한 그릇은 약 1시간. 밥 한 공기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내려간다고 돼 있고요.
네.
생선 한 마리는 약 3시간.
오.
고기 100g은 4시간 15분.
오래 걸리네요. 소화가.
예, 소고기, 돼지고기가 다 같이 한 4시간 15분 정도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육류는 소화 시간이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육류를 이용하면 배가 덜 고픈 느낌을 갖게 되면서
네.
우리가 다이어트에 쉽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위는 음식물을 소화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흡수는 거의 하지 않는데요.
네.
알코올은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금세 흡수가 되면서
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죠. 두 번째 기능은 소독과 살균 작용입니다. 음식물과 함께 되게 묻어 들어온 세균들은 대부분 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즉
네.
염산인데요. 이 위산의 강한 산성 환경에서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염산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위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화 기능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 분비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공복일 때도 분비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위산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적절한 산도를 위장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소량씩 분비됩니다.
네.
즉 식사 시간 이외에는 시간당 수 cc, 수 밀리리터씩만 분비가 되고요. 식사 때에는 수백 cc의 위액이 생산이 됩니다. 즉 먹은 양에 따라서 이 위산의 양이 정해지는 거죠. 조금 먹으면 좀 덜 나오고 많이 먹으면 분해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보통 하루에 1 내지 1.5리터 정도의 위액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와, 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양이 분비가 되는 건데 또 위산이 앞서서 강한 산성을 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궁금증이 그렇다면 위 자체는 왜 녹지 않는 걸까?
그렇죠. 위도 고기잖아요.
네.
위도 녹아야 되는데 안 녹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위산의 산도는 pH 1.2인데요.
예.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위의 염산이 사실 위에서 분비될 때는 pH가 1에서 2 정도 됩니다. 식초의 pH, 식초가 산이잖아요.
예.
식초의 pH는 3입니다. 3.
3.
예. 네. 이 pH라는 것은 사실 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네.
1씩 차이가 나면
네.
보통 산도가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1과 2는 10배, 1과 3은 1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식초보다 위산은 약 100배 가까운 강한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로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녹여버릴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위벽을 안 녹이느냐.
네.
우리 위벽 세포들은 뮤신이라는 특수한 점액질을 분비해서 본인을 보호합니다.
네.
위벽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위벽 세포들은 녹지 않는 거예요. 위벽 세포는 또 1분에 50만 개씩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이 위벽 세포와 뮤신 사이 또 뮤신과 위산 사이에 또 염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벽을 이중으로 보호합니다.
네.
하지만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이 위벽의 혈류가 나빠지면서 점액을 덜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벽이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위궤양 같은 것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죠.
예.
또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위벽 보호기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진통제를 먹으면 속쓰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죠.
네.
또 장기간 쓰게 되면 위 궤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셔야 됩니다. 또 위에서는 펩신도 같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펩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이 펩신은 산성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따라서 위 산과 같이 분비되어야만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분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위가 크기를 생각해보면 본인의 뭐 주먹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위가 쉽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속이 빈 상태의 위장은 서로 붙어있어요. 딱 붙어서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 주먹만한 크기 정도 되고 그 안에 용적이 50에서 75ml 아주 작죠.
네.
그런데 신축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용량, 즉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약 1.5리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거보다도 더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위는 계속 늘어나고 음식이 덜 들어오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위를 많이 먹는 상태가 되면 이게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위하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과식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뮤신 점액이 위벽을 보호하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속 쓰리거나 할 때 우유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어때요?
아, 처음에는 중화가 돼서 증상이 사라지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이 우유 속에는 단백질이 또 들어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또 위산과 펩신이 또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더 속이 쓰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유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별로 도움되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정도 드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위 궤양이 있는 분들은 속 쓰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유를 마시게 되면 더 악화됩니다.
아.
더더욱이 주무시기 전에 속 쓰린 분이 우유를 드시게 되면 위산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가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우유 한 잔 드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 궤양이 있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우유 드시는 거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위가 꽤 신축성이 좋고 잘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밥배술 배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들은
네.
밥배랑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밥배라는 것은 이제 밥이라고 하는 고형의 음식물들을 드시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음식물들은 대부분 위의 상부 부분에 저장이 됐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소화가 됩니다.
네.
하지만 물이나 술 같은 유동 음식은 상부 위장에 저장이 잘 되지 않고 하부 위장으로 그냥 쑥 내려갑니다.
네.
아,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밥과 가는 길, 술과 가는 길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배, 술배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사실 이렇게 위장이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음식물을 조금씩 밀어내서 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음식물 말고 이런 물과 술 같은 것들은 그 안에 저장시킬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소화가 되는 거니 이런 모습으로 소화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위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677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늘 유익한 건강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 늘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진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 또 적절한 질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나훈아의 고향의 어머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시겠어요. 진짜 근무 시간이 이렇게 또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라디오가 진짜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뭐 TV를 시청하시기엔 조금 힘드신 상황일 수 있어도 라디오는 항상 켜놓고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곡 바로 전해드립니다. 나훈아의 노래예요. 고향의 어머님.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비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끝곡 정재은의 항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희였습니다.